사무엘상 25장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선지자인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별세는 향년 83세로 추정됩니다. 주전 1017년경에 운명을 달리한 것이죠. 그는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따라 세상을 하직하고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십이 이스라엘의 아주 찬란했던 큰 별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 리더십의 죽음은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켰겠습니까? 아마 그나마 이 악한 영에 취해 있던 사울왕을 컨트롤 할 수 있었던 것이 사무엘이 유일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 사울왕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악을 더욱더 가속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영적인 공황 상태가 임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사람들은 라마에 모여서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모여 슬퍼하며 애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슬픔은 마치 영적 아비의 죽음에 대한 자식의 슬픔과도 같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같이 애곡과 애통의 날로 보냈던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참 약점이 없던 선지자였습니다. 유일한 약점이라면 그의 자녀들이 그 신앙을 이어가지 못한 것이죠.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쇠퇴하였던 무너져 내렸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삶에 대단히 청렴결백하여서 뛰어난 인품을 지니고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본문의 스토리는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은 사울과의 대면에서 그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모습을 사무엘상 24장에서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다시 다윗은 인내와 진실함으로 원수를 향한 보복에 대한 보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사무엘상 24장 전장과 매우 대조적인 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대단히 침착하고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사울왕을 대면했다라면 본장에서는 다윗의 감정선이 대단히 굴곡이 파장이 크게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다윗은 불량배와 같이 나발을 협박하여 그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다윗도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이 의지할 수 있었던 영적 리더십이 운명을 달리한 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평소의 컨디션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 이후에 다윗은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바란 광야는 팔레스타인 최남단 도시에 인접한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잠시 도피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마온 광야 근처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온이란 뜻은요, 거처, 장소, 뜰이라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십 황무지와 갈멜 부근에 위치한 유다의 구릉지 성읍이었습니다. 갈렙의 후손 중에 마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정착하여서 그 땅에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2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나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나발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니고 있는 넘치는 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심히 좀 부럽습니까? 저희가 부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그리고 나서 이 나발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학자들은 나발에게 있어서 재물이 그의 인격을 앞서고 있다라고 묘사합니다. 나발이란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재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학자들은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나발의 삶은 물질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돈과 물질의 모든 것을 다 던지는 사람인 것이죠. 그는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와 재물을 즐기다가 죽어가는 비참한 운명의 사람으로 본문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요, 양이 3,000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염소가 1,000마리. 그러면 도합 몇 마리죠? 4,000마리죠. 굉장히 수학을 잘하십니다. 근데 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했던 욥이 있잖아요. 욥이 약 만 마리가 넘는, 약 13,000마리 정도 되는 그런 가축들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이 나발의 재산은 욥의 약 3분의 1 정도. 가축으로 따지면 굉장히 거부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발은 마온에서 북쪽으로 1.6km 떨어진 갈멜 지역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이 갈멜의 의미는 그 마음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을 갈멜이라고 합니다. 나발이라는 이름 뜻은요, 바보라는 이름 뜻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 이름을 바보라고 지을 수 있습니까? 이 이름은 본명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의 성품으로부터 붙여진 별명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 의하면 나발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완고하다라는 단어는요, 그 성품이 거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폭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뜻대로 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바로 나발이라는 것이죠. 악하다라는 단어는요, 이 성품, 성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악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전혀 새로운 소식을 본문에선 전하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가 갈렙 족속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갈렙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을 했던 그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 바로 갈렙이지 않습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유다의 지파에 속한 땅을 분배받았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나이가 다할 때까지 그 땅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충실하게 일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것이죠. 갈렙은 하나님께로도 충실했던 사람이고요. 자신의 사명에도 대단히 충실했던 인물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나발은 갈렙의 후손이었지만 전혀 갈렙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요, 나발에게는 아주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녀 이름이 바로 아비가일. 여자분들은 아비가일 같은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남자분들은 나발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발이 이렇게 재산이 많을 수 있었던 것은 아비가일의 지혜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요, 대단히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이름 뜻은요, 기쁘게 하는 자, 기쁨을 주는 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이 얼마나 복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이 총명한이라는 단어를 그녀의 앞에 쓰고 있습니다. 예전엔 명철한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본문의 등장인물들이 다 소개되고 곧바로 나발 가문의 위기의 스토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양털을 깎는 날이라는 것은요, 농부에게는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대단히 특별한 축제와 같은 날이 바로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보통 이때에 손님을 초청하죠. 그리고 손님들에게 아주 맛있는 것들을 다 대접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가난한 사람들,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는 날이 바로 양털을 깎는 날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 그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자신과 그의 공동체가 나발에게 도움을 주었다라는 그 내용들을 상기시키면서 다윗은 나발에게서 어떤 보호에 대한 그리고 기쁨의 날에 대한 이웃을 대접하는 것을 같이 겸하여서 보수를 받고자 했던 것이죠. 이 다윗은요, 10명의 소년들을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이 숫자 10이라는 것은요, 완전수죠.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이 잔치에 사람들을 보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거에 다윗의 무리가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 주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킵니다. 겉으로는 세 번이나 이 평강을 말하고 있지만 만약에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평강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의하면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보호를 핑계로 큰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렇게 다윗의 입장에서 나발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있는 사람에게 초청도 하고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풍성한 양식을 나눠주기도 하는 날이니까 거기에 더해서 다윗은 이들을 보호해줬던 그 전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에게서 나발에게서 양식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모습이 점점 더 과격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강 앞에서 빼앗을 수는 없는 것이죠. 당연히 나발은 다윗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을 비웃습니다. 다윗을 모욕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5장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은 바로 누구입니까? 다윗의 주인은 누구죠?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과 원수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 나발은 다윗을 주인을 배반한 불충한 자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발이 살고 있던 갈멜이라는 지역은요, 사울의 전적비가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던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갈멜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발은요, 사울왕을 믿으면서 이 다윗의 요구를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정치, 경제, 외교적인 수완으로 얼마든지 다윗을 무찔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 23장, 24장을 다 보셨던 것처럼 이 다윗을 향한 사울왕의 평가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개 졸부에 불과한 나발의 이런 태도는 대단히 오만 불손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5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참에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나발에게 보낸 10명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나발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이제 전해 듣습니다. 다윗은요, 나발의 태도에 격분합니다. 그러니까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화를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화를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저는 잘 낼 것 같습니까? 못 낼 것 같습니까? 저도 잘 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 자체는 죄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를 내어도? 그렇죠. 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다윗은요 부하들에게 출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용사 600명을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에게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은 식량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에게 최악의 모욕적인 언사로 대응했기 때문에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다윗이 가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러한 일들, 나발이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원수를 만든 것은 대단히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지 못한 처사였죠. 당연히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복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복수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예. 하죠.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냥 화를 내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신앙인으로서의 그 자질과 성품과 태도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 사건에서와는 달리 너무나 쉽게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나발이란 자로 인해서 쉽게 감정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저 원수가 저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원수 갚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의 분노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일종의 폭력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 앞에 성화되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화되지 않는 권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공포와 무서운 모습을 하나님의 군대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다윗은 나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몰살시킬 것이다 라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엔게디 광야에서 이 사울왕을 살려주면서 다윗 일생의 최고의 승리를 경험했던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이 다윗은 힘없이 망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다윗과 방불하잖아요. 우리가 최고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최고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의 내면을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말도 안 되는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 역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고요. 조금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원망하고 또 분노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굉장히 또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악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폭발시켜야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사소한 행동은 이후 다가오는 다윗의 왕국과 그의 통치에 영원한 오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맡기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목적을 망각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만약 나발과 그의 공동체의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면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사울왕이 노베 제사장들과 노베 모든 사람들을 멸절시켰던 것과 같이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막고 계신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더 범죄하지 않는 것이죠. 당연히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과정 중에 이런 실수를 했다라면 이것은 저희가 주일날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리빌딩 하는데 그 가운데 수직과 수평을 재서 바르게 올라가야 되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노로 폭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그것이 수직과 수평이 어긋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상태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집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실수, 어쩌다 한번 내가 그때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과정 중에 이 죄과는 씻을 수 없는 그런 과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25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용사들을 동원해서 이제 나발을 치려고 준비하는 그 과정 중에요. 나발의 집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그 하인들 중에 그래도 그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이 곧 쳐들어오면 자신들의 삶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아비가일에게 보고하는 것이죠.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했습니다. 밤과 낮에 우리에게 담이 되어줬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4천마리나 되는 이 양과 염소떼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께서 다윗에게 모욕감을 줬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온 집을 해하기로 다윗이 결정했고 이 주인이 어리석은 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죠. 이에 하인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비가일은 곧바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예물들을 다 준비합니다.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해서 나귀들에게 싣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나발에게는 비밀로 하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갈멜의 맞은편 요새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제 나발을 치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로 아비가일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이 순간은요, 만약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못 만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오점이 되는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발의 가문은 어떻을까요? 나발의 어리석은 그 태도로 말미암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비참한 이 상황 가운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아비가일이 뭘 하고 있습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나발 상호 간의 은원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오늘날을 이야기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사람은 아비가일과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는요, 그러니까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서 죽어있는 사람, 죽어있는 관계, 죽어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비가 이런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립니다. 그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십시오.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을지 마시고 그는 미련한 자일 뿐입니다. 제가 만약에 당신께서 보내신 종들을 보았다면 결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나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준비해온 예물과 예물을 그 다윗과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5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아비가엘의 행동 하나하나 그의 언사 말과 태도 하나하나가 어떻습니까? 대단히 지혜롭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자기 집의 모든 남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비참한 모습으로 다윗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주로 높이며 다윗의 공동체와 다윗의 자리가 확고해질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확고해질 것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라. 예. 아비가일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그 지혜로움이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왕권을 세우시는 것 역시 이것은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더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정직하게 또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싸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싸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아비가일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에 의하면 아비가일은 다윗이 원수들의 공격을 받게 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다윗이 생명의 싸개 안에 들어있다라고. 여러분들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하고 우리가 들어있으면 어떨까요? 이 주머니를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인도하셔서 다윗을 그 집안을 든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사무엘상 25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야비가일은 성숙한 예언적 통찰력에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에 오르실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울을 이어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도자라는 표현은요 보통 히브리어 이 왕이라는 표현은 멜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서는 나기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울왕이 있잖아요. 사울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비가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가운데서 상대방을 최선을 다해서 높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자신의 어리석은 남편을 그 생명과 이 나발 가문의 남자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러한 일로 인해서 만약에 왕이 이렇게 잘못된 범죄를 하게 되면 왕의 일생에 그 마음에 그 상처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다윗의 컨디션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그 흐름이 끊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막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 중요한 순간에 사무엘 선지자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 가운데 내가 분노화해서 함부로 내가 내 분노를 쏟아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누굴 보내셨어요? 여전히 그 남편은 어리석지만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여전히 잘 믿고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무너진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여인을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컨디션이 영적인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용사들이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어서 앞으로 진행될 피를 흘리게 될 보복과 복수를 맡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태도와 행실에 대해서 다윗은 칭찬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스토리를 통해서 지혜로운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때 자신의 가문 전체를 살리고 믿음의 리더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현숙하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지혜로운 삶의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 피스메이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막 이렇게 나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귀한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귀한 소통의 통로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그 사명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